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 꿇어 엎드릴 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주말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크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함에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400년의 침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백성이 아무리 패역해도 그 백성을 언제까지 흑암 속에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400년의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던 대상은 바로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어저께 우리는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보혈을 통과한 사람,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 말씀대로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이었는데 당시에 무려 2만 명이 넘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24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각 그룹마다 1년에 한 주씩 두 번, 그러니까 1년에 도합 2주씩 성소에서 섬겼습니다. 세상은 패역했지만 이 두 사람은 그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진실하게 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한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주위의 세상이 어떠하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스팟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사용해 주시고 위대한 사명을 주시고 위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한 가지 뼈저린 아픔이 있었는데 늙도록 이 자식을 갖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특히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자식이 없다는 것은 아주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로까지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을 경우 아내와 이혼하고 재혼해서 아기를 낳는 것이 풍습이 되어 있을 정도로 무서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랫동안 아기를 갖지 못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패역한 세상 한가운데에서 그래도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열심히 살았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평범한 이 자식 가지는 복도 누리지 못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큰 시험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어디가 어때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저렇게 애 쑥쑥 낳고 잘들 사는데 왜 나는 이런 것인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통 자식 이상의 자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축복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 이 말씀이 참 좋죠.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들은, 그러니까 시험을 준 사람이 주님이 안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 사랑하는 자들이 시험을 견디어낼 때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수건과도 같은 문제를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 일생의 일생일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자, 보세요. 평범한 것도 주님이 임하면 그때부터 비범해집니다. 성전에서 날마다 예배드릴 때 제사장은 아침 제사 전에 저녁 제사 후에 향을 제단 위에서 피워 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져가는 예배를 가져가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 이 향기는 백성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도 같습니다. 이 제사장이 이것을 대표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을 대표해서 백성들의 영혼을 담은 기도를 그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분향하는 것을 큰 특권으로 여겼는데 이 제사장 숫자가 2만이나 되다 보니까 1년에 두 번밖에 이걸 못합니다. 항상 제비를 뽑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제비를 뽑다가 또 1년에 두 번도 안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생에 한 번 찾아올 수 있는 엄청난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제사를 드리는 그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외롭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이게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예요.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이 그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신실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영적인 말로 홈런이 탁 터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봇물처럼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꼭 벼락처럼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시고 충격을 줍니다. 한치 오차도 없는 타이밍으로 거룩한 임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날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그런 날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오실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Today could be the day. 오늘이 바로 그날일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늘문을 열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인생의 물고를 터주시고 새로운 비전의 세계로 그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는데 우리는 정작 하나님이 오시면 놀랍니다. 12절을 보니까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사람들이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하지만 하나님 오면 정작 놀래가지고 무서워서 여러분 감히 못 볼걸요? 소스라치게 놀랐다는 말이 정확합니다. 예배는 그 하나님의 거룩에 인간이 압도되는 것입니다.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뭐 그렇네 뭐 하나님 패션이 뭐 그렇네 뭐 이렇게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예배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쫙 보면 그 순간에 그냥 압도돼 버립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 거죠. 근데 하나님을 보는 그 순간 따지고 싶었던 말들, 설명해달라고 하던 그런 말들이 순식간에 확 사라져버려요. 임재 그 자체가 내게 주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두려워 말라 하면서 사가랴를 진정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r prayer has been heard.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여러분의 기도 허공에다 치는 소리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셨습니다. 사가랴의 자식을 달라는 그 피맺힌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이 사가랴가 목사였잖아요. 목회를 하는데 묵묵히 아무렇지도 않은 척 오랜 세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왔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자식 좀 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겉으로 말하는 기도는 진짜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속에서 끙끙 앓고 있는 그 소원, 그 염원, 그 한 맺힌 어떤 something, 그게 진짜 기도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남과 감히 나누지도 못하는, 민망해서 나누지도 못하는 어떤 그 기도 제목을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리니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요한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는 뜻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일 따위를 염두에 두고 계실까? 바빠서 천국에 기도 올라가는 게 몇 개인데 내 기도 어떻게 서류 밑에 깔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사가랴와 엘리사벳만을 위한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간구를 허락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을 동시에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전부를 위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요한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기쁘게 해주는 그냥 좋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메시아를 준비할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어떤 자식은 자라면서 그냥 부모 속만 안 썩여도, 부모만 기쁘게 해줘도 좋은 자식인데 이 자식의 존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김연아는 자기 부모에게만 좋은 자식이겠습니까? 그 아이 하나가 우리 국민들한테 얼마나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며칠 정도 못 가는 기쁨이었지만,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한번 태어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는 열방을 향한 인류 역사의 큰 축복의 다리를 놓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아이들이 그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항상 새벽기도 안수기도 할 때 아이들 안고 오신 분들을 1차적으로 기도해 드리잖아요. 약오르면 본인 아이들도 데리고 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 부모만 좋게 해주는 좋은 자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한국의 역사의 축복이 되는 자식이 되게 하시고 열방의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런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응답은 여러분 자신만 좋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좋은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아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을 야심의 도구로 쓰지 말아야 돼요. 아비는 좋은 대학 못 갔으니까 너라도 좋은 대학을 나와라. 그게 비전입니까? 한풀이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식은 더 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요한 같은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이 아이가 400년의 영적인 암흑기를 끝냅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 예언자인데 기름 붓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떼처럼 나중에 요한의 설교를 들으러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간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400년 동안 닫혀있던 하나님의 음성이 그냥 막 쏟아진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막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대가 아니면 여러분의 자식 대라도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아이가 항상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항상 귀를 기울이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의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인터넷과 게임에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폭력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하루 종일 노출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어서 이 패역한 세대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존재가 됩니까?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목사 안수할 때 자주 쓰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주여 이 종에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주셔서 이 종이 설교하고 목회할 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거스린 자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집을 나간 탕자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영적인 능력을 주옵소서. 이게 목사 안수식 때 많이 쓰는 패세지죠.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안수하면서 항상 하는 말입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주옵소서. 이 요한이 그런 목사였습니다. 부모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자식 달라 그랬지 자식이 이 정도 인물일 줄은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여러분은 몰라요. 어느 정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지. 여러분은 자식 달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위대한 자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냥 자기 뒷감당만 잘하는 아이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해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뒷바꿀 도구로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제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냥 많은 개척교회들이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목회한다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목회겠습니까? 우리는 또 하나의 살아남는 교회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시아와 열방의 부흥을 꿈꾸며 통일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다이나믹하고 엄청난 아직 사람들이 보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부흥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알지 못했던 요한에게 준 자기 아들에게 준 꿈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피로 난 아들이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한하지 마세요. 아, 얘 그냥 좋은 대학만 들어가주면 소원이 없겠다. 천만의 말씀. 좋은 대학 나온 백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내가 알지 못하는 차원으로 이 아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사가랴의 반응입니다. 여러분처럼 아멘으로 반응한 게 아니고 도저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천사를 야단칩니다. 18절 보십시오. 18절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럼 자기 기도 왜 했어요?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다면 자기 기도는 왜 한 거예요? 인간이 이래요. 기도 따로 행동 따로요. 그래서 응답이 왔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사가랴가 성경을 몰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이를 받았다는 걸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남의 기적은 기적이 아니에요. 그건 아브라함한테 일어난 일이지 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 복음서를 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일이지 요즘은 하나님이 늙어서 잘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남의 일이다. 그렇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하나님에게 어떤 증거를 요구한 거예요. 그 사람이 평생을 아기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는 했지만 속으로는 안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정작 현실이 닥치면 그게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것을 반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유명하지 않습니까?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 바라는 것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의 이미 증거라는 거죠. 믿음은 이미 영적인 타임머신으로 미래를 본 거라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타임머신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축복이라고 선포하십시오. 부흥이라고 선포하십시오.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영적인 타임머신으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는 부흥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어떤 사탄의 공격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부흥으로 갈 것이다. 과정은 있겠지만 반드시 결론은 축복이다. 여러분의 자식이 좀 속을 썩여도 믿음으로 이 아이의 미래를 보고 축복이라고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불신앙은 징계를 받습니다. 참 재밌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요. 응답은 받았지만 응답을 받기 전에 징계를 먼저 받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했기 때문에. 아니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가져온 천사 가브리엘이 이 물음표 다는 이 사가랴 때문에 얼마나 김이 빠졌겠어요. 자기는 신나가지고 우주를 뚫고 와서 메시지 전했는데 글쎄 될까요? 우리 늙어서 될까요? 가브리엘이 김이 팍 빠졌어요. 근데 가브리엘이 김 빠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징계를 전합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보세요. 증거로 달라 그랬잖아요. 사가랴가 이 일이 될 증거를. 그래, 증거 줄게. 너 9개월 동안 말 못하는 게 그 증거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한테 증거 달라 그러지 마세요. 그 증거가 징계예요. 9개월 동안 침묵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신과 의심의 말을 못하게 한 거예요. 여리고성을 7바퀴 돌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한테 침묵하게 하셨어. 왜 쓸데없는 불신과 의심에 말하다 다 까먹을까 봐. 요즘 우리 사회가 소통의 문제, 대화의 문제를 막 강조하는데요. 여러분, 죄 많은 인간이 입으로 계속 대화하면요. 그 대화가 꼭 생산적인 대화 되지 않습니다. 대화하고 나서 서로 속내를 알고 나서 더 열받는 수가 있습니다. 더 화나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죄된 인간이 뱉어내는 언어의 죄성을 아세요. 그래서 위대한 비전을 받기 전에 하나님은 많은 경우 침묵을 지키십니다. 거룩한 징계를 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불신과 의심의 말이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입술을 지지셨듯이 거룩한 숯불로 우리의 입술을 지지셔서 더러움이 떠나고 의심이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물음표 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라고 하시고 순종하겠다고 하시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9개월 동안 벙어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져요. 그렇지만 조금 불편할 뿐이에요. 여러분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믿음으로써 확 갈 수도 있고 안 믿어도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이 좀 불편하게 돼요. 징계를 받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긴 들어가요. 40년을 거쳐서 들어가게 될 뿐이에요. 이 사람에게 이 광야가 온 거예요. 요나가 그냥 니느웨로 가라 그럴 때 갔으면은 아무 일 없었죠. 그렇지만 안 갔기 때문에 물속에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징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똑같이 응답받는데 물음표 달다가 징계를 받고 가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쑥 가시겠어요? 전 여러분이 쑥 가기를 바랍니다. 사가랴가 성소 밖으로 나왔을 때 백성들이 막 이상한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나오나?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안에서 죽기도 했거든요. 그 지체된 거예요. 근데 기다렸는데 나와보니까 백성들이 딱 보고 알았어요. 하나님을 만났구나. 단순히 말 못하는 것 보고 그거 안 거 아니에요. 어떤 거룩한 이 터치가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내가 많이 한다, 기도원 갔다 왔다 자랑하지 않고 다녀도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으면 사람들이 알아요. 저 사람 예배가 요새 다르다는 걸 안 거예요. 내가 뭐 신학교 나왔다, LCS 이거 자랑하고 다닐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LCS 제대로 했으면요. 여러분 얼굴이 바뀔 것입니다. 기도를 제대로 했으면 여러분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어떤 말할 수 없는 채취가 느껴질 거예요. 작게 말해도 권능이 임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서 그런 예수의 향기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향수가게 들어갔다 나오면 그 사람한테 향수 냄새 납니다. 더러운 쓰레기장에 있다 나오면 쓰레기 냄새가 나듯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 하나님의 냄새가 날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가랴를 보고 놀랐어요. 그리고 엘리사벳 부부는 집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그 9개월을 9개월이란 말은 애가 태어날 때까지 그렇게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징계이기도 하지만 축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물러서서 하나님과 대하며 조용히 지내는 시간이 필요해요.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애전에 40일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잖아요. 그래서 수양회를 영어로 리트릿이라고 하는데 이 리트릿이라는 말이 후퇴한다는 뜻입니다. 물러선다는 뜻입니다. 일상으로부터 물러서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시편 91편 1절 말씀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In the dwell in the shelter of the Most High and rest in the shadow of the Almighty.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림자 안에 깊이 거하는 법을 배워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홀연히 이런 시간을 주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감옥에 갇히고 먼 나라로 혼자 가서 가족과 떨어져서 홀로 있고 갑자기 기러기 아빠가 된다거나 또 직장이 없어져서 시간이 많아진다거나 하던 일이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려서 몸이 안 좋아져서 병상에 앉아 눕는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특별 데이트 신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바쁘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쉼표를 찍어버린 거죠. 제가 안면마비 걸렸을 때 그랬잖아요. 그냥 하루 25시간을 살면서 뛰어다녔는데 정말 이렇게 딱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딱 누워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음성은 너 참 오래간만이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축복의 시간입니다. 거룩한 사명을 주는 시간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때를 주시면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영혼 구석구석을 만질 수 있도록 주님 임재 앞에 감사하고 침묵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이제 응답될 때가 가까웠습니다. 주님,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불신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